사무엘하 9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는 다윗이 사울의 집 남은 사람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사람을 찾은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집의 종이었던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였던 므비보셋이 살아있다 그렇게 알려주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므비보셋을 다시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에게 은총 베풀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5절, 6절, 2절을 보면 데리고 오는 내용이 나와요.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요. 로드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리고 오니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기 보면 므비보셋을 데리고 오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므비보셋이 직접 다윗 앞에서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이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장면도 우리가 뭐 생각할 때는 뭐 당연히 만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도 그렇고 오늘날 대통령도 그렇고 정말 바쁘잖아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이나 인물이 아니면 굳이 이렇게 직접 대면할 필요는 없겠죠. 사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하게 처분하겠다. 내가 베푸는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그냥 알려만 주고 또 밑에 있는 아래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직접 시행하게 그렇게만 해도 그것만도 사실 감지덕지한 일이고 그것만 해도 좋은 시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합니다. 다윗이 모든 일들을 직접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므비보셋과 관련해서 어제 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집의 종이었던 시바를 직접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다윗이 직접 만납니다. 그것도 그냥 다윗이 직접 안 하고 아랫사람한테 네가 좀 물어보고 어디에 사는지 좀 찾아보고 가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하고 모든 과정을 다 직접 행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므비보셋을 본 다음에 다윗이 다른 말은 안 하고 처음에 이름을 부르죠. 므비보셋이요 하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므비보셋이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참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특별히 사람은 다 참 피는 못 속인다고 부모님을 닮기 마련이죠. 므비보셋을 보았을 때 그 얼굴에 요나단의 얼굴이 있었을까 아니면 사울의 얼굴이 있었을까. 제가 생각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요나단의 얼굴이 보이면 조금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솔직히 이야기해서 사울의 얼굴을 좀 닮았으면 조금 미워하는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울과 요나단이 부자지간이니까 두 사람의 얼굴이 다 있었겠죠. 닮은 모습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보면 아버지 얼굴이 보이고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 얼굴이 보이고 요나단도 보이고 사울도 보이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 므비보셋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지껏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힘들고 어렸던 과정들도 쭉 다시 한번 생각이 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불러서 므비보셋을 만났고요. 그 이후에 7절과 8절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고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은총을 베푸는 건 이제 내일과 그 이후에 나올 거고요. 오늘은 일단 약속만 하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하겠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만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사실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원수지간일 수도 있으니까 나를 왜 불렀을까? 정말로 은혜를 베풀려고 부른 걸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참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한편으로는 좀 안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울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자, 그러면 어떤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가? 다윗이 지금 므비보셋에게 베풀겠다는 은총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각각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풀겠다고 하는 은총은 그 뒤에 나와요.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다. 이게 첫 번째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들을 밭을 특별히 땅을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사울과 요나단이 같은 날 죽었죠. 그때 므비보셋이 5살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므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치다가 떨어져서 이제 절름발이가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챙겨서 도망갈 정신이 없었겠죠. 뿐만 아니라 그날 므비보셋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 작은 아버지들도 다 죽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자기와 혈통이라고 같은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보셋이 북쪽에서 이스라엘의 왕위로 왕이 되어서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결국 또 죽임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므비보셋 입장에서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적법하게야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유산을 자기 소유로 갖거나 차지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5살짜리가 혼자 남았는데 뭐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나에게 달라 할아버지 목숨을 나에게 달라 뭐 이런 이야기 할 그런 처지가 못 되었겠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지금 원래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또 사울의 소유로 있었던 땅이 있었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밭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다윗이 자기의 소유로 가졌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이것을 억지로 빼앗아서 누군가가 소유물로 갖고 있었던 건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윗이 이것을 자기 소유물로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땅을 뭐 굳이 자기가 빼앗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누군가가 임자 없는 땅처럼 여기고 갖고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것을 원상복구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약속하는 거죠. 첫 번째 약속은 경제적인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경제적인 약속을 보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아니라 부국강병을 이루고 백성들도 넉넉하게 잘 살고 있는 때입니다. 또 다윗도 예전에 도피생활하거나 유다지역에서 왕으로 있을 때 혹은 북이스라엘까지 다 차지한 그런 정도의 왕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 각지를 다 차지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정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또 해줄 만도 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막 쪼개가지고 이걸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운데에서 므비보셋에게 므비보셋도 살아갈 수 있게끔 어떻게든 터전을 마련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 장면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희년의 방식을 지금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가 갖고 있던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았던 땅이 있었는데 그걸 어쩔 수 없이 팔았다고 치자고요. 혹은 누군가에게 담보물로 제공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랬는데 49년이 지나면 혹은 50년 정도가 지나면 그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희년입니다. 근데 이걸 이 율법에서는 희년 제도를 지키라고 명령을 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땅을 담보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내가 샀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50년 지났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땅을 아무 돈을 받지도 못했네 다시 돌려준다. 그게 말이 그렇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유와 과정이 무엇이 되었건 할아버지의 땅,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땅을 지금 므비보셋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원상복구시켜줍니다. 되돌려받게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살려지게끔 율법대로 순종하는 그런 방식으로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므비보셋에게 은총도 베풀고 그런 양상으로 지금 첫 번 약속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은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7절 맨 끝에 나오는데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항상 다윗과 같이 밥을 먹는 사람, 같은 상에서 식사하는 사람, 즉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은혜를 베푼 건데, 이 은혜는 사실 그냥 밥을 먹게 되었으니까 그날 먹을 수 있는 끼니를 해결했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참 아무나 함부로 왕이랑 같이 밥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상당히 높여주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를 동시에 갖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다윗이 그냥 베들레헴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사람이었다가 골리앗을 이기고 또 다른 여러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울 밑에서 군대장관이 되고 직책을 맡았죠. 그렇기 때문에 직책을 맡은 이후에 다시 어떻게 했냐면 사울의 집에서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이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국정을 이해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사울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하고 도망가고 했지만, 그렇게 자기가 받았던 것들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도 또 베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왕자의 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해주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동시에 이걸 제3자가 바깥에서 보면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이제 왕권이 확실하게 든든히 섰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됐을 땐 북쪽에 이스보셋이 나라를 세웠죠. 사울 집안에서 나라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집안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적통 무비보셋이 궁궐에서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왕권이 흔들리거나 만약에 사울 측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다윗이 든든한 나라, 든든한 왕권을 이루었거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이 은총을 두 가지를 약속을 하니까 무비보셋이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대답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인상 깊은 대답을 했어요.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도 엎드려서 절을 했는데 지금 또 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유대 사회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사람을 낮추거나 욕할 때 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건 그냥 아주 험악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자기를 개에 비유해요. 그것도 죽은 개, 시체에 불과한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표현이 지금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막 도망 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막 한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질렀거든요. 외쳐댔습니다. 그때 뭐라고 다윗이 얘기했냐면, 나는 벼룩이나 죽은 개에 불과합니다. 왜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비보셋이 하는 이야기를 다윗 자신이 했던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을 사울의 손자가 다윗에게 다시 하는 이야기를 다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 무비보셋은 자기를 낮춰서 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회상케 하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시간이 흐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나를 죽은 개로 여겼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런 위로도 다윗 한편으로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오고요. 그리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두 가지 은총을 약속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건은 다윗이 참 훌륭한 왕이 되어서 또 동서남북 사방 각지를 정복한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큰 지역의 왕이 된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수없이 많은 통치 행위가 있었을 텐데 그중에 유독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다른 기록할 만한 여러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유독 이 사건을 기록했어요. 그럼 이 사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들이 여기서 쭉 나오는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남유다에서 왕이 되었죠. 그 다음에 북쪽 지역도 차지하는 왕이 되었죠. 동서남북 사방 각지를 다 정복했죠. 그 다음에 얻었던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얻었던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에서는 원수로 여길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갖고 있던 것들을 나누어주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권리를 회복해서 그들도 다 잘 지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므비보셋에게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다윗 자기 편에 있던 사람들, 또 다른 일반 백성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마찬가지로 잘 대해주었겠죠. 그들도 다 잘 지낼 수 있게끔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는 적어도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다윗과 함께 노력했던 사람들도 잘 지낼 수 있는 나라였고, 일반 백성들도 잘 지낼 수 있는 나라였고, 다윗에게 원수처럼 대했던 사람들의 자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다 보장받고 또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훌륭하게 정치를 행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다윗이 아름답게 자기가 받았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다윗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통로로 다윗이 쓰임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습들을 참 늘 소망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고 이제 5월달이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죠. 다윗을 닮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으면, 사실 여지껏 모습만 놓고 보면 그러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새로운 통치자, 또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누가 또 되든지 간에 이 땅과 이 민족을 다스리는 참 잠시 통치권을 위임받은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고, 또 대적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의 자손들도 권리를 누리고 잘 지낼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도 무엇이 되었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도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대적이었던 자의 아들까지도 손자까지도 섬기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권리를 회복하고 돌려받게 하는 것,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귀한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참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나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그런 주장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혹은 격려하지 못하는 때들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마음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넉넉하고 너그러운 모습으로 관용을 베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